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평안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몸의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영혼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안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고,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말하고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사실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야고보 기자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도 없어지게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성도로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시험을 당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꾼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도끼질은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가끔 쉬어가면서 도끼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좋은 나무꾼입니까? 세 번째 사람이죠. 열심히 도끼질을 하지만은 가끔씩 휘어가면서 일을 해야 일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함께 쉬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평안도 누리고 시험당하는 이것도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나무꾼의 비유와도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만 당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안만 누리는 것 역시 좋은 것 아닙니다. 평안도 누리고 가끔 시험도 당해야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안은 얼마나 누려야 되고 시험은 또 얼마나 당해야 가장 이상적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걸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평안과 어느 정도의 시험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지 하는 이것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든 시험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좀 거꾸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항상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이미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듯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는 이것, 일용한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하루하루 먹을 양식, 그래서 오직 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옷도 필요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 몸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뭐 몸의 평안뿐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도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시험도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듯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평안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심지어 마귀 활동까지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욥도 그런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 시험에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험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화면에 이 말씀이 뜰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험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먼저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뭡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 도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악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여기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와 함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향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지팡이면 지팡이, 막대기면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도구예요.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어느 양이 이탈하거나 뭐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지팡이로 살살살살 치게 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건 양에게 해를 끼치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바르게 인도하고 부드럽게 사용하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고 나오는 맹수들을 격파시키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잘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이 무섭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은 좋은 초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쓸데없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초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반드시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또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은요 평안과 축복만 받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이긴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될 것 아닙니까?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편히 쉬라고 마음껏 놀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들에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 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쪽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메시아로 즉위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본문 4장 1절과 2절 상반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여러분 여기 요단강, 요단강에서 돌아온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에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세 번 받으셨죠. 예, 많이도 맞아요. 세 번도 뭐 다수니까 많이 받으신 건 맞아요. 본문에서 세 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번 시험 받은 줄 아십니까? 하고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대답하기를 세 번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분이 좀 들지만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안 받으신 겁니까?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시험이 끝나고, 그런데 또다시 이 마귀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몇 번 받으셨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시험을 받으시더라. 헬라어 동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동사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헬라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받으신다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그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단 한 번만 시험 받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 외에도 수많은 시험을 이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또 40일 금식기도 예수님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또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제가 벌써 횟수로는 3년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그렇게 큰 시험을 당한 그런 분이나 그런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나 다 평안하고 평강한 그러한 가운데서 안정되게 지난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이 여기에다 저기에다 그저 너무 연거푸에 닥쳐오게 돼가지고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그 자체가 수없이 많은 시험을 이미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뭐 그것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간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 기간 내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대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 참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받은 그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그 욕심만 챙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해서 딴짓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험을 모르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많은 더 심한 시험을 다 당하신 그런 어르신인데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또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신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요,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으신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시험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시험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 와서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이 말을 달리하면은 사탄과 대적해서 이기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지금 사탄과 대결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사탄에게 승리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메시아 사역으로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인데요. 세상을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탄에게 억눌려서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 죄에 빠진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야 되니까 사탄을 이겨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사탄과 싸우고 사탄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강한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먼저 나오니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워낙 강해서 아무도 마귀에게서 마귀에 억눌린 사람을 빼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면은 마귀를 결갑해버리고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에 억눌린 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승리하신 후에 마을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유명한 말씀을 그래서 처음 선포하는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21절인가 거기 가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복음 전파하시는 이런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셔서 출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되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우리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 마귀가 지금 영원히 떠났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잠깐 동안 떠났다는 겁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아시고 체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하나님의 아들,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시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시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받고 시험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해나가야 될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험당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당한 사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당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시험당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러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험도 당하지 않고 시험당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귀에 이기지 않고 어떻게 마귀에 억눌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시험당하지 않으면요 시험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게 될 때에 내가 시험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가 시험당해보지 않으면은 시험당하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국민들에게 도움 줄 것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나 이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고생 안 했다고 그러면은요 국민들이 그 말 듣고 저 사람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 금수저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고서 아, 저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는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남들이 우선 내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시험 당해보지 않으면은 시험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와줄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세 친구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을 겪어본 사람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 같아요? 안 겪어본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속 긁어내고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겪어봤으면 아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말부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종이 되려면은 내가 시험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약하게건 강하게건 이런 방법이건 저런 방법이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당하느냐 적게 당하느냐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당해봐도 많은 것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크게 당해야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으로 얼마나 변할지 시험을 당해봐야 얼만큼 변할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시험거리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켜 주실 것이고 바르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두 가지로 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시험당하다가 진짜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예수님이 뭐 혼자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못 이기시겠어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신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물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늘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지키면은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겨내고 그 모든 시험도 우리에게 결국에는 축복이 되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만나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하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그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예수님이 뭘로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시잖아요. 여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시험을 진짜 완벽하게 이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강과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종들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 어려운들 다 시험거리들일 거예요.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시험 들지도 말고 그 시험에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세상의 구원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거리도 주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를 해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시험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평안으로부터 몸의 평안과 삶의 평안으로 모든 평안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시험을 이겨서 우리도 구원받고 또 세상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족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험거리,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받아들이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이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되게, 보다 성장시키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능력이 있는 구원자가 되어서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억눌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친구를 삼고 잘 선택하고 난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널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우리들의 편이 되어져서 도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저희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믿음 가지고서 악한 사탄의 그 공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여행 중에 계시던 우리 강 집사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해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출타한 우리 이영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도 이 시간에 복나리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절기 감기로 인해서 고생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영혼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